자,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히브리 1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에 시내산에서 현현한 모습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현현하실 때에 나타나실 때의 징조들을 만질만한 그리고 불붙는 산, 흑암, 흑운,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 것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것인지, 그래서 그거 너무나 가공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시내산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옛 언약 하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옛 언약 하에서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히브리 공동체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로 가야 되나? 기독교로 남아야 되냐? 유대교로 가는 그 배교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가 지금 다시 시내산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 시내산에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 것에 대한 심판이 그토록 신속하고 가공할 만한 것으로 시내산이 나타나는데 니네 다시 그걸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너희는 여기에 이런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해 보면 21절을 보니까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야 떨린다고 얘기할 만큼 그 정도로 무서운 곳이다. 근데 너희는 이런 곳에 이런 곳이 아니라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라고 얘기할 때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은 다 시온산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이며 좀 비가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온산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집이다라고 불려지기도 했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만났던 장소였고 영광스러운 하늘 도성의 기초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이 시온산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시온산에 너희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모임과 함께 아까는 시내산에 하나님의 현현을 표현했다고 하면 지금은 시온산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천만 천사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 장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미 여러분들이 조금 눈치채셨겠지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며 상속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 하에 믿는 모든 자들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그러니까 아벨의 피보다 월등한 새 언약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여기에 지금 이런 곳이다. 너희가 천만 천사 앞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앞에 교회 앞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바로 그 엄청난 곳에 너희가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뭘 뜻하냐면은 그리스도의 피의 우월성과 새 언약의 효능을 시사하면서 너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큼을 극적으로 시내산과 시온산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이해 못할 정도로 큰 내용이잖아요. 히브리 공동체의 수신자들도 이것들이 사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배교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또 그것이 실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고통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확실하다고 하면 어떻게 조금 속된 말로 이를 깡물고도 넘어설 수 있는데 그게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의 고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사실적으로 복음과 이 약속을 붙잡고 있냐 없냐를 진실을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어떤 그런 그것으로 고난을 사용하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보다 열등한 옛 언약을 거절한 것도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 옛 언약보다 훨씬 월등한 새 언약의 메시지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거부했다는 것은 율법을 거부할 때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항상 글을 읽을 때는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갈 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고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분명하게 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다. 기독교에 있다가 유대교로 돌아간다 간단한 게 아니다. 옛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 옛 언약에서도 그 율법을 어겼을 때 받는 심판이 그렇게 가공하고 무서웠는데 이제 이 새 언약, 그 옛 언약보다 훨씬 월등하고 온전한 이 언약을 고의적으로 너희가 저버리고 간다고 할 때 그 심판은 옛 언약을 범했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땅을 진동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계 2장 6절에 대한 인용인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시내산 사건에 땅만 진동했다고 하면 미래에는 하늘과 땅 모두가 진동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만 보면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동할 것들과 진동하지 아니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진동하지 아니한 것들, 그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을 변동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진동할 것들이 뭐냐면 곧 만드신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에 신실한 자들은 미래에 영원히 진동하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진동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영원한 구원을 즐길 것이며 심판하신 이인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마지막 날의 먼 미래에 어떤 것은 진동하고 어떤 것은 진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두 부류를 얘기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진실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진동하지 않는 영존하는 그 터 위에 서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할 때에 영원히 이 변할 수밖에 없는 그들과 함께 진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창조된 것은 변동이 되고 창조되지 아니한 것은 변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사로잡힌 자들은 진동하지 않는다. 영존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은 모두 다 진동할 것이며 변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뭔가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이기보다 지금 이 히브리 공동체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 너희는 진동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터위에 서는 것이고, 혹시 그렇지 않고 하나님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영원히 이 변동될 수밖에 없는, 진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진동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물며 그 옛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보다 열등한 옛 언약에서 그 율법을 어겨도 그 심판이 가공했는데, 새 언약을 이 메시지를 고의적으로 거부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심판은 너무너무 가공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흔들리게 될 것이다.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히 진동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진동하게 되고 제거되게 될 것입니다.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이고, 반대로 새 언약에 신실한 자들은 영원히 진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즐기게 될 것이며, 심판하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그 영원 불변성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예 극적으로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뺑뺑 돌릴 시간도 없고요.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니네 저주받아 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저주의 길이 아니겠냐. 옛 언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 정말로 흔들리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굳게 붙잡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언약 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자초하는 배교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오직 은혜를 굳게 붙들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은혜를 굳게 붙들어야 되지 않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거 굳게 붙잡아야 되지 않냐.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 굳게 붙들자.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굳게 붙들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큰데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 그거 놓치면 안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게 과연 이런 단어가 공존할 수 있는가 싶을 부분이에요.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고 또 경건함이 공존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한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인식하고 우리 자신의 비천함도 인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건함으로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뭐 막연하게 별 개념 없이면서 무조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지, 이 정도는 뭐 기다려 주시겠지,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행동한다고 나를 지옥 보내지 않겠지라고 하는 아주 수준 낮은 접근어로 하지 말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의 상상을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럼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실수를 했다고 버리시지 않겠지라고 얘기하면서 그 엄청난 복음을 결국 자기 죄를 위한 합리화로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구원하고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 사단에게 당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구원받은 거냔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실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되 매번 매순간 교제한다고 할 때 어떻게 그런 사실들이 그런 습관들이 그런 모자람을 계속 들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뭐냐면 그분을 기뻐하며 또 그분을 두려워하며 또 한편으로는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신명기 4장 24절에 인용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되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움과 경건함, 경외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무조건 좋고 무조건 축복받았고 이제 뭐 하는 것마다 응답될 것이고 뭐 실수해도 뭐 지옥불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론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그분을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신앙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그분을 사실적으로 섬길 때 혹시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실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